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십시다. 지금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쓴 편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 감옥에 로마 감옥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마지막 들어갈 때에 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죽어갈 때 남기는 말은 진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이 더러워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나이도 이제는 바울의 나이처럼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볼 만큼 보았습니다.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만 두 살 되는 때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전쟁 중에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남한 땅에서 20년을 살고 미국 땅에서 올해로 40년 이상을 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몇 나라를 가보았고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방문했으며 중국 땅에 수도 없이 드나들었고 북한 땅에도 내가 갈 수 있는 한 다니면서 거리에서 방에서 또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기찻간 안에서 또는 기차의 창문을 열고 내 던져졌던 그 전도지들, 남한에서는 풍선을 띄워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북한 땅에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남미와 북미를 다 돌아보았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가져볼 것도 가져보았고 얻을 것도 얻었던 제가 북녘 땅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신 어머니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중국 땅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공산주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마치 그것이 정도인 양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머니와의 약속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마음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어떤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 지금까지 일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볕을 향해서 달려온 그것들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을 저는 보아왔고 경험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우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셨건만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 그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타락했고 조상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나도 타락했고 타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이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자요 악행하는 자요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순종하심으로 성경에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말씀을 맡은 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중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며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1989년에 평양을 들어갔다 깜짝 놀란 사실은 남한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세워진 십자가 교회들을 북한 땅에서 평양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안테나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하나 있던 봉수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들이 모여 앉아 예배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같은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며 한 시간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북한 땅을 드나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성경을 가져가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으며 심지어는 창문을 열어 쪽지에 쓴 복음 말씀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일까지 화장실에서 구멍을 열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뿌리는 일을 하며 그리고 북녘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동원해서 감당해왔으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혼자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북녘 땅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시오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들도 동참해 주었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성도들까지도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사실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생명을 걸었고 매맞는 걸 매마다 하지 않았으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된 후로 그들은 기뻐하며 강을 건너 돌아가서 잡혀서 매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가족들과 나누어져야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지를 알기에 그들을 인하여 죄송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1988년 9월 달에 저는 서울에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북한도 복음화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북한 땅을 향해서 그리고 김일성을 향해서 초청장을 내보내고 남한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후 93년부터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서 북녘 땅에 풍선을 띄울 때에 풍선을 띄우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원브란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김일성이 곧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소. 그리고 김일성은 그 다음에 1년 채 되지 않아 그 다음 해 김일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 9월 웬일인지 마음에 갑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냈지만 답장을 보내오는 이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달에 김정일 앞으로 편지를 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며, 당신 같은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팩스를 보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걸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했고 그의 영혼이 천국에서 만나서 나를 만나 고맙다며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장, 두 장밖에 안 되는 편지였지만 돈을 들여서 일부러 그 편지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낸 그 후 작년 2011년 9월 달에는 마지막 경고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김정일, 당신도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생명을 그대로 두고 갈 거냐고, 그러다 죽을 거냐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자고 편지를 내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야 저는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일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일도 이 제가 보낸 편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일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간 지옥으로 가고야 말았을 것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좀 더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더 열심히 편지를 내고 팩스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괴로워하며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간에 저는 또 한 번의 편지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나이가 30이 안 되었으니 이제 이 나이로 이제 30년, 40년 또는 50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웬일이 제 마음속에는 김정은의 생명이, 제1비서인 김정은의 생명이 왠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죽음 앞에 편지를 냈고 김정일의 생명 앞에서 편지를 냈던 제가 또 김정은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쓴 이 편지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김정은에게 편지를 씁니다. 방송을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편지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주어 나와 함께 마주 앉아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김정은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한 행동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천국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미애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북한에서 부모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에 보호자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모퉁이돌 선교회가 발행하는 어린이 카타콤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뤄주시도록 기도해 왔으며, 이제는 통일 이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 준비와 특별히 소외되기 쉬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통일 후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 열리게 되더라도 어떤 차량이나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툴을 가지고 그런 버스를 타고 아이들에게 가서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동네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과 그 뉴욕에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너무나 정말 저희 마음으로는 되게 익사이팅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훈련하고 준비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을 좀 찾기 위해서 2014년도 5월 달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큰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은 브루클린 그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빈민 선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고, 매번 그분들이 이제 도시로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똑같이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뭘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뭘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다 변할 수가 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어린이 사역의 책임자로 수고하시는 장제니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메시아 같은 그런 만화 성경 그런 것도 또 출간하게 하셨잖아요.
그 메시아 성경은 사실은 이제 북한어로 번역이 다시 되어져서, 한국말에서 북한어로 번역이 다시 되어져서 이미 이제 북한 안에 또 전달이 됐고 배달이 되어졌고, 특별히 또 북한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그림으로 되어졌고 성경을 아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책과 별로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정말로 좋은 그 성경을 전하는 귀한 툴이 되고 있고, 이 메시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의 그 매력이 아이들에게 좀 더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어떻게 썬데이스쿨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느냐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니 간사님은 그동안 또 오랫동안 이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굉장히 터프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 어린이 사역 이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이 사역에 또 참여를 하시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또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런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개인적으로도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어른들이고 아이들을 만날 경우는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본인만 이제 혼자 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떨 때 이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십시오 하고 권해드려도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 우리 누구도 지금 북한에 있는데 우리 아이 누구도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아 어떻게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내가 언제 간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녀를 두고 중국에 나와서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빨리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또 자기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아이들, 그 부모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또 혹은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어도 어차피 모여 살아봤자 식량이 없으면 다 같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언제 만날 약속도 없이 그냥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식량을 구하러 나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식량을 구하러 나가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별이 된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는 어떤 부모가 있고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안에 있어도 또 잘 보호가 되어진 아이들보다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아픔이 통일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저와 또 저희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들 또 나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사역의 기초가 사실 기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어떨 때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막막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한 번도 만나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실 뉴욕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린이 사역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고 또 저 또한 걱정하는 게 이것이 그냥 사역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일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는 사역이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 또 특별히 아직 헌신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북한의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될 많은 분들이 정말로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입혀져야만 이 일들이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많은 좋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오래 섬기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정말 헌신되어져 있는 분들이 그냥 어느 날 나는 북한 아이들을 만나면 또 그냥 사역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하고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로 수준도 높고 질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비된 선생님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들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모퉁이또 성교의 장재니 간사님과 함께 네. 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금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거 우리 함께 지금 나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역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그 사역자들이 알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이 일들이 서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교사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 사역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안에 많은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고 자원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실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정말로 이 일들만을 위해서 헌신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 사역은 사실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재정도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함께 가길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어떠한 헌신되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퉁이도 선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모퉁이또 선교회 장재니 간사님과 함께 통일 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 비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snradio.org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반성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소망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시 일어날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성
김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통일 시대가 돼서 그 당면할 그 정치적 상황, 네. 남쪽도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북쪽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네. 여러 가지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것 다른 것 중에 실질적으로 권력 암투라든지 또 그 안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의 그 내부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첫째로 좀 다뤄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새로 변화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네.
자, 통일이 됐을 때 첫째는 남쪽으로나 타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난민촌이 일어날 것이다. 난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목사님 감옥에 갇힌 자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독재 정치의 정권에서 주로 자기들의 그 잘못했던 것을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첫째는 문서를 파괴하고 또 감옥에 있는 자들을 어떤 때는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자, 목사님 북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와 함께 북한의 감옥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면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이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보통 지금 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사람들 공민증, 북한에서 얘기하는 공민증을 완전히 말소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신분들을 말소시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여보내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관리를 하니까 만약 이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를 하면서 이들이 임월전시 상황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들의 어떤 그 플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임월전시 상황에 정치범 수용소도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체제에 있어서 정치범 일부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임월전시 상황에 가장 먼저 숙청하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그들이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경비 부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임월전시가 일어나면 그 안에 정치범 가장 위험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정치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를 대응한다든지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일 것이고요. 다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 체제에서 볼 때 가장 체제 전복의 위험군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 지적하기를 첫째는 그들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없어졌다.
예.
그런데 컴퓨터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아니면 몰살시켜버리고 예. 아닌 때로 어떤 형황, 예. 상황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정치범 소형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한다는 마지막 그런 그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대단한 학살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과연 우리 남한 정부가 하고 있는지 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 자체에서 그들이 왜 정치범 수용소들을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임월전시가 일어나면 그들의 플랜의 넘버원이 정치범 수용소 그 수용 인원들을 전체를 다 학살하는 것으로 돼 있냐면 만약 이 사람들에게 임월전시 상황이 되어지면 급변 상황이 되면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가장 첫 번째 적대적인 세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위험군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이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어떤 국가였든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그 정말 귀한 지금까지 70년 동안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당연히 보존해 주시고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는 목사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처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온다 그랬을 때 하나는 아이디 자체도 없고 네. 그리고 갈 데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었었는데 네. 그러면 그들을 누가 받아주고 그들을 누가 먹여주겠습니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뭐 거기서 자기 집을 찾아서 간다든지 그럴 것 같는데 많은 경우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라는 큰 질문이 있네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실적으로 모든 외부의 세계와 그 사회와 단절이 된 상황에서 사실 완전히 무인도 같은 곳에서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아비규환 사태가 되어지면 누가 그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혼란 상태가 통일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이 없는데 네. 갈 데가 없는데 가족이 없는데 네. 어디 가서 누구에 의해서 손을 대갔느냐는 거죠. 왜 그렇다고 난민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북한 쪽에까지 준비가 됐다면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난민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NGO 같은 데나 어떤 그 해외에 있는 단체들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한 정부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일반 이 사회 속으로 나오는데도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가 뭐 도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정말 1군, 위험군 1호에 들어가는 정치범 수용소들은 헬리콥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도로도 없고 비행기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게 같이 있으면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 정말로 심심수림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와야 되는지 왜냐면 외부 정보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준비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들이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정착촌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모튼들 선교에서 그 이상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한 20만 명의 그 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는 그들이 나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했던 말이 지금 다시 기억이 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난민촌에 가지 않더라도 뭐 자기 친척도 있고
그렇죠.
어떤 형태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들 감옥에 갇혔던 자들에 대해서 정착촌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이들의 삶을 지탱시켜 줄 만한 사회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만큼은 정말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북한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그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 같은 개념의 지금 정착촌 같은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하나의 어떤 센터의 개념 의료나 복지나 교육과 같이 이런 부분에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이것은 최소한 정부나 민간 어떤 NGO 기관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어떤 난민에 불과하지 특별하게 대우를 안 하거든요. 교회는 최소한 다른 난민들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몇만 명의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가 지하교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승하고 발전시켜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그 명맥을 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난민촌이라는 말을 정착촌으로 좀 바꾸어서
신앙 정착촌이나
아멘 예.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미용하던 사람은 와서 미용실을 좀 아, 그렇죠. 차려주고 예. 어떤 사람 세탁소를
의사는 또 크리스찬 의사들은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 거기다 작은 뭐 예.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아,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로 살아갈 수 있을 어느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정착을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신앙, 그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유산, 50년을 그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60년을 당했는지, 30년을 당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보존해서 오히려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민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세계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또 나누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죠.
목사님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원래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북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네. 될 것이냐를 우리가 놓고 보고 네. 뭐 북쪽에 남쪽을 다 점검하다 보니까 아주 요 부분이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멘.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사건, 아멘.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죠. 교회는 넘버원이죠. 그들이.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70년 동안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분단 가운데 있지만 지하교회를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하나님이 그 지하교회를 지키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구루터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이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와,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아멘. 하나님 저도 그때의 그 정착촌에 가서 이런 일을 저 하겠습니다. 뭐 집을 하나 줘 주겠습니다. 아멘. 아니면 뭐 누구 말만 따라 거기다 가서 팔아도 심어 주겠습니다. 응. 하고 그 마음이 동요된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오늘 저희들한테 편지를 보내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져가지고 실질적인 아멘. 통일을 준비하는 네. 그런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40년, 50년을 고통당한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그 신앙촌에서 그 정착촌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가서 정말로 우리가 가서 요리사는 셰프는 가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한다. 농사를 했던 사람들은 가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쌈 싸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오 주님, 저희들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아멘.
이제 마음에 품게 하셨사오니
아멘.
주님이 이루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아멘.
정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까지 그 살아남은 자들 아멘. 그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아멘. 순간적으로 당할 어려움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또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라도
아멘.
하나님 정착존이 만들어져서
아멘.
그들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도록
아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이 글은 모퉁이돌 선교회의 설립자이신 이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목사님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2월 초순 지명숲에 현상금이 붙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람 없이 선교 여행을 계속해오시던 목사님은 어느 날 뜻밖의 소식과 함께 북한의 한 순교자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통해 당시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행된 화형,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무에 선을 묶어서 매달고 장작으로 발밑에 불을 질러 서서히 태워 죽였다는 끔찍한 순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4,500명이나 되는 목사, 집사, 장로들을 폐광에 몰아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전부 갱안해서 한 번에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순교자는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죽어가야 했지만 그 순교자들의 남은 가족들은 남편 때문에 또 아빠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을 가진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장래에 소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순교자의 자녀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예수가 다 뭐냐며 아예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인데 이 말을 전한 사람은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뜻을 따라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로 그 수가 제법 된다고 한다. 순교자의 자녀들은 목사님과 그 일행에게 고백하기를 아무리 죽을지언정 자신들은 망명을 원하지 않으며 돌아가서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겠다며 끝내 으름을 터뜨렸다. 크게 감동하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조금 도울 수 있었는데 적어도 2년어치의 생활비와 의류, 풍성한 음식까지 만들어 보냈다. 목소리까지 쉬어버린 그들이 눈물마저 말라버렸다고 말했을 때 목사님과 그들은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만 엉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에 울어버렸다. 헤어지면서 이 순교자의 자녀는 목사님께 위로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제 헤어디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갔디요.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은 극심한 생활난으로 허덕이고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눈물과 배고픔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핏기 없는 그들의 얼굴은 거무튀튀했고 영양실조로 입술은 다 말라 터졌으며 늘 굶주려 있었다. 성장기에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자라지 않았고 뼈만 앙상했으며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천국 가는 날을 학수 고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자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얼굴에서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삭 목사님은 그중 한 분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기는요, 뭐. 다 갈 때 되면 가갔디요.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요, 뭘. 이 고생 끝나면 천국이니께 천국 가면 받을 게 많갔디요. 너무나 담담히 대답하는 여인의 말에 목사님의 가슴은 뭉클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 천국에서 주시겠다고.
기리게요. 기러물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티 없이 맑고 행복해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천국이란 단어에서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아주 잘 웃었고 또 말씀을 들으며 많이도 울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들을 생각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싶은 잘못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또 그분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s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